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바레인과 수단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알마하디 바레인 공보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바레인에 주재하는 이란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안으로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 수니파 정부는 이란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를 준동해 정권을 불안케 한다는 이유로 걸프 국가 중에서도 이란에 대한 경계심이 크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사우디를 도와 예멘 내전에 참전한 수단도 4일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란과 외교 관계 수준을 대사급에서 대리 대사급으로 낮추고 자국 내 이란 외교관의 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드 미스트라 UN 시리아 특사가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해 47명을 집단 처형하고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UN이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4일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먼저 찾은 뒤 이란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스트라 특사의 양국 방문은 두 나라의 정면 충돌로 내전 6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사태에 정치적 해법이 난기류를 맞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각각 반군과 정부군을 지원해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맹주 사이의 대리전을 이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 테러 방지 활동을 위해 운영해온 에티오피아 내 무인기 항공기지를 폐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4일 VOA에 에티오피아 남부 아르바민친의 기지에 더 이상 미군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메일에서 미국과 에티오피아 당국은 현 시점에 아르바민치 기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상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는 지난 2011년 문을 열었으며 그동안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반군 알샤바브를 겨냥한 무인기 공습 작전을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당시 무인기들이 헬파이어 미사일과 위성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그러나 해당 무인기들이 비무장 상태에서 정찰용으로만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IL이 이라크 서부 하디사 외곽 지역에서 이라크 병력과 민병대를 공격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과 길거리 폭탄 매설 등을 포함한 이번 공격으로 30명의 병사가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 공습의 엄호 아래 이라크군과 수니파 민병대가 안바르지의 주도 라마디에서 ISIL을 격퇴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라마디 동쪽과 북쪽 지역에 남은 ISIL 병력은 주로 차량 폭탄 공격을 통해 이라크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과 연합군은 지난 3일 이라크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25차례 감행했습니다. 공습은 팔루자, 키시크, 모술, 라마디 등 9개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며 ISIL의 전략적 요충지 10곳을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과 달리 더 급속하게 수축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심한 부진 양상입니다. 4일 전미공급관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전달 48.6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8.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로 같은 해 7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밑돌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한 뒤 세계 증시들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지수는 새해 개장 첫날인 4일 직전 종가에 비해 2%가량 떨어진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거의 2.8% 떨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증시는 이날 7%가 폭락하자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주식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선군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자립경제를 구축하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속도전을 독려하는 새로운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려는 선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건설에서 저선 속도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최고 사령관이 바다를 메우라고 하면 바다를 메우고 산을 또 옮기라고 하면...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선군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립경제 구축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3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 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신년사가 선군을 불과 두 차례만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 선군을 언급한 횟수는 2012년 17차례에서 2013년엔 6차례, 2014년 3차례, 2015년 4차례 등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신년사는 경제 분야를 정치, 군사 분야보다 앞에 배치한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정치, 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가 언급됐었습니다. 정 박사는 현재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시대에 비해 군사보다 경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2016년 올 한 해의 정책 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또 신년사가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북한판 개혁인 6.28 방침이나 5.30 조치가 향후 전면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제일위원장이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임 교수는 자강력 제일주의는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김제1위원장이 자강력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조만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쉽게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와 관련된 경제 정책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어느 정도 보여져 왔고 이른바 이제 자강력, 스스로 강해지는 힘,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김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으로 미루어 올해 북한 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펼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시대는 중화학공업 부문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수축산업이나 일부 경공업과 토목사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김정일 시대보다 실용주의적 요소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펴는 데에도 몇 년간 시범 실시한 뒤 전면화를 언급하는 등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그 개혁적인 경제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김정은의 특색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을 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양 교수는 특히 경제 발전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찾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해 나가야 한다는 신년사 문구에 주목하며 기존의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 볼 텐데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 말 하나 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타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이러한 그 남북한 대화와 관련된 김정은의 은사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내부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정상회담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또 이걸 위해서는 그 남북 대화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그 쉽게 얘기를 하면요.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작년의 경우는 아주 그 간단하게 병진 노선으로 사실 요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은 우선적으로 소위 핵이라고 하는 그 개발 자체를 이미 자기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그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자신감 속에서 이제는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구태여 북한의 핵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네.
이미 북한의 능력은 사실 있다.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을 뭐 중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퇴보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되 방침 자체가 경제 건설에 더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이제 경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국제적인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것이 또 절실히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보다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핵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환경을 또 최소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핵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사실은 좀 그 부각을 인위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을 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네. 기존의 이 압박과 대화라는 이른바 이 투트랙 전략이 그대로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작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좀 내포가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은 소위 이제 투트랙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저는 그 큰 변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얕은 수의 뭐 전략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자기의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사리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그 정신을 확고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압박이라는 것이 어느 그 특정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한반도에 있어서 특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 나아가야 할 방향의 어떤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 압박을 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북한의 핵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좌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압박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대화의 끈조차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건 또 기본적 뜻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은 뭐 시간이 지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 손치라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는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 7차 당대회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그 7차 당대회의 가장 그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는 그 특히 김일성, 김정일 그 시대에는 그래도 당대회 자체가 5년마다, 5, 6년마다 한 번씩 열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김정일 시대 때는 거의 열리지 사실 않았죠. 그만큼 이 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당조직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형용화되어 있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그 사회주의 체제의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회주의 체제를 복구하고 정상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건설이 없이는 이 복원이 어렵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제 부분의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 경제부의 최대의 성과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을 도출해 내가지고 또 이 경제 건설에 도움되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상 김정은이가 이번에 신년사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형태인지 남한으로부터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그 이번 그 당대회 그 7차 당대회 이전 혹은 이후라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나름대로 보고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시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대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 양쪽의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그러면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신년사에서 우리가 특히 그 신년사 내용 중에 통일 부분이 사실 있죠. 이번에 이례적으로 통일 부분이 굉장히 그 분량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북한이 대화라고 하는 우리 그 남북한 관계에 위해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럼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통일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체제 변화를 노린다, 제도 통일을 노린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보다 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자기식의 통일 그 노력을 보다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북한식 통일 노력은 통일 전선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바로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그 북한의 통일 전선을 두둔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결집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이 자체를 좀 더 정치적 행사, 뭐 6.15 공동선언 공동 행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통일 준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이것을 또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또 본다면은 남북 대화 혹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얘기 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라든가 이런 것 같이 남북으로부터 남한으로부터의 좀 본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 남북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한 신년사를 통해 보는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한국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8%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에 오른 오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GDP는 170억 달러로 세계 101위에 불과했지만 국방비는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0억 4천만 달러로 세계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중국은 2.1%, 한국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총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인 수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117만 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전체 인구 2,390만 명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3.6%와 2.5%를 기록한 에리트리아와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1.4%로 14위, 미국은 0.5%로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전체 노동인구 1,450만 명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는 미국이 6,560억 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885억 달러로 2위, 한국은 256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군인수에서는 중국이 22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141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67만 9천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속도전을 독려하는 새로운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영화는 빠른 속도로 토목공사에 매진하는 모습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려는 선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3일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한 창조자로 이끌어주시어라는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이 기록영화는 북한 인민군들이 각종 건설 현장에 동원된 모습을 보여주며 속도전을 강조합니다.
건설에서 저선 속도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최고 사령관이 바다를 미우라고 하면 바다를 미우고 산을 또 옮기라고 하면 산을 또 옮겨야 합니다.
특히 북한 병사들이 목까지 물에 잠기는 개천에 들어가 어깨에 나무 판자를 짊어지고 인간 다리를 만든 모습이 나옵니다. 물속 병사들이 짊어진 나무 판자 위로 북한 병사들이 부지런히 흙을 실어 나릅니다. 폭포수를 맞으며 벽에 통나무를 박는 모습,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개천에서 북한 병사들이 횃불을 든 채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천만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심장의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속도전은 노동력을 총동원해 최단 기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북한 당국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북한이 최근 또다시 이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각지에서 달성된 성과를 보도하면서 방직공장의 정방공 150명분이 할 연간 계획을 15명이 완수했으며 한 달 정도 걸리는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 설비 생산을 10여일 만에 완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제7차 당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북한 내에서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역시 제7차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며 속도전을 다그쳤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이처럼 북한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경제발전 계획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대회 전에 백두산 발전소 건설도 완공해야 되고 몇 가지 대상 건설이 있는데 그걸 기술 집약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순전히 군인들, 청년들, 이런 돌격대원의 힘으로 몰아붙여야 되니까 연초부터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7차 당대회 전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 과거에 있었던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남포관문 이런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노력 투쟁으로 아마 불러일으키는 선전 화면들을 계속 내보낼 것 같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김동엽 박사도 북한이 당대회에서 보여줘야 할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당대회가 하기 전까지 뭔가 이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동원을 해서 속도전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둬내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속도전이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업 추진 방식인 만큼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평양 중심부의 23층 아파트가 붕괴해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10월 완공된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벽면에선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안찬일 박사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속도전과는 달리 북한 현 정권의 속도전은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게 원래 70년대, 60년대 속도전은 나름대로 빨리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속도전하면 날림의 대명사가 돼버렸고 가까운 비근한 실내로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가 지금 구멍이 숭숭 났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최영애가 혁명과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술이 다 낙후된 북한에서 속도전은 곧 날림공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현 속도전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 뚫고 있는 갱도가 핵융합무기 실험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또 증폭 핵분열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분리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약칭 국군화방사는 3일 발간한 합동화생방 기술정보라는 자료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뚫는 활동은 핵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화방사가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도 이런 평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굴착된 새로운 갱도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 주요 지원시설의 북서쪽에 있는 새로운 부지에 굴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와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는 한국 국방부 직할 전문 부대입니다. 국군 화방사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기술 연구와 지하 핵실험, 발사체 실험, 그리고 핵소형 기술력과 핵개발 경과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미 핵융합무기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특히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 실험은 증폭 핵무기 실험 과정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수소폭탄 실험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화방산은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 분리와 생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연결된 소형 건물을 삼중수소 분리시설로 추정할 수 있고 신축 중인 경수로와 그 아래 건물이 중성자를 쬐을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 주변에서 다수의 화물 차량이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품목을 이동시키고 하역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것도 이런 분석의 배경이 됐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북한이 삼중수소를 제조하면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축 중인 경수로가 삼중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활용해 삼중수소 생산에 성공할 경우 증폭 핵분열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국군 화방사는 평가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기폭제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 이전 단계의 핵무기를 가리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도 지난 2일 발간한 2015년과 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작업을 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시도하는 자체로도 파급력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시기를 탐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1,277명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한 해 동안 기록한 2,70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 탈북자 수가 줄어든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국경 단속과 감시가 강화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자 가운데 여성은 1,025명으로 전체 80.3%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비율이 80% 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83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분유 지원과 수질 개선, 경사지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830만 스위스 프랑, 미화 835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70만 달러를 집행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은 공공보건 사업에 765만 달러, 식량안보 사업에 67만 달러, 비정부기구 지원 사업에 5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 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산간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2만 달러, 병충해 방제 사업에 1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 사업은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올해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015년 상반기 북한과 싱가포르 간 교역은 절반이 담배 관련 물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과 싱가포르 간 교역액이 약 2,17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어든 겁니다. 두 나라 교역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싱가포르의 수출로 2,040만 달러로 기록해 2014년과 비교해 12.9% 줄었습니다. 또 수입은 2015년 6월 기준 120만 달러로 수입이 없었던 2014년 상반기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코트라는 싱가포르의 대북 수출액이 2012년과 2013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4년부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은 2013년에 급증했다가 2014년에 급감했고 다시 2015년에 증가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담배와 담배 관련 재료, 담배 관련 기기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품목은 2015년 상반기 전체 대북 수출 품목 가운데 약 56%를 차지했습니다. 코트라는 싱가포르와 북한 간 교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수출 품목 대부분이 담배 원료나 담배 제조 관련 품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연을 제외한 담배 수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상반기에는 담배 관련 품목 외에 종이, 부직포, 알루미늄,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등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곡류나 비료, 원유 수출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상반기 북한에서 인삼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트라는 싱가포르의 대북 수입액이 많지 않고 수입품 종류도 주로 인삼이나 오징어, 기계 부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라스콤이 지난 2008년 지분 75%를 출자해서 북한에 세운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이 넘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고려링크의 자산은 8억 3,200만 달러로 오라스콤 전체 매출과 이윤의 8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억 5,300만 달러가 북한 원화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통신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마지막 해인 2012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해 고려링크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처음으로 2억 7,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송금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원화 수익금은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라스콤은 수익금 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별과 합병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은 합병된 회사의 경영을 오라스콤에 맡길 뜻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합병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라스콤은 이에 더해서 고려링크의 영업에 대한 통제도 잃었다고 지난 11월 최신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라스콤은 합병을 위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했습니다.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모든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지만 오라스콤의 회계 감사 업체는 고려링크의 자산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고려링크의 현금을 원화에서 외화로 전환할 때 공식 환율을 적용하길 꺼리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분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처 방식은 앞으로 외자 유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20개 이상의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들고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한편 외국 회사들이 수익금을 제한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라스콤이 처한 상황이 북한 사업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중국 탄광 회사가 북한 당국에 금속 가공 시설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회사들은 북한 당국이 자산과 수익금을 빼앗아간다고 불평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사위리스 회장이 북한의 핵심 지도부에 접근할 수 있었고 2011년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이후 김 위원장은 사망했고 장 부위원장은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력이동은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에서 사업을 할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라스콤은 북한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격적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오라스콤이 1997년부터 짐바브웨와 예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정치적으로 불안한 20여 개 나라들에서 공격적인 사업을 펼쳐 수십억 달러를 벌여들였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나라들에서 부채를 끌어들여 단기간에 이동통신망 등을 만들고 이를 후발주자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500만 달러를 들여 이동통신 사업 면허를 따고 2007년 이를 쿠웨이트 업체에 12억 달러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퉁소라는 악기 들어보셨는지요? 퉁소는 조선의 고유 악기였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모습을 감췄고 한국에서는 북청 사자노름 공연 때만 반주 악기로 등장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일명 퉁소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준의 훈춘시 미장향입니다. 이곳 출신인 최민 씨가 퉁소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오는 8일과 9일 연주회를 앞두고 연주자들이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봉덕이 찾기라는 이름의 대금과 퉁소 공연인데요. 한국 전통 관악기 연주자들 7명이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대금 연주자 김동근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봉덕이 찾기라는 공연이에요. 봉덕이 찾기는요, 사실 퉁소의 레퍼토리 중에 전통 레퍼토리 중에 있는 곡인데요. 퉁소라는 악기가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지지도 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금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같이 쓰면 쓸 데가 생기지 않을까, 좋은 앙상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렇게 엄청난 연주자들을 모아봤고요.
이번 공연이 눈길을 끄는 건 퉁소라는 악기 때문인데요. 대금이 가로로 부는 데 반해 퉁소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북청 사자노름의 반주 악기로 사용될 뿐 이제는 단독 악기로는 거의 모습을 감췄고요. 북한에서도 현재는 계량 악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함경도 북청을 비롯한 북한 여러 지역과 중국 연변을 비롯한 조선족 거주 지역에서는 퉁소 합주로 풍악을 연주하며 축제를 벌일 때 빠질 수 없었던 악기였는데요. 남과 북에서 모두 모습을 감춘 퉁소를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하는 사람은 중국 동포인 최민 씨입니다.
네, 퉁소 악기 세로로 부는 악기인데요. 이 남한에서 전승이 많이 안 돼 있고 북한에서도 주체 음악에 의해서 밀리면서 이 악기가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지금 연주가 많이 안 되는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연변 지역에서 왔는데 그쪽 지역은 그래도 민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악기가 그러니까 불려졌던 악기가 이 악기예요. 관악기 중에 저 민속 악기 중에서 그래서 그게 전승이 되면서 저는 거기서 배웠고요.
최민 씨는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준의 훈춘시 미장향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일명 퉁소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원래 퉁소는 조선의 고유악기였고 훈춘시 미장향이 퉁소마을로 불리게 된 것도 조선시대 함경도 지방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즐겨 불던 퉁소가 대대로 전해진 덕분이라고 최민 씨는 설명합니다.
그냥 기존의 북한인 쪽에서 이주민에 의해서 전해졌던 이런 가락들을 거기서 그 가락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런 민요나 토속적인 민요나 이런 토속적인 가락들을 통소에 얹어 연주하는 그런 그 단계만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뭐 더 이상의 테크닉이나 더 이상의 계량이나 더 이상의 뭐는 안 돼 있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불고 있는 실정이에요.
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퉁소가 대금에 밀려 전문적으로 퉁소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북한에서는 계량악기를 많이 연주하다 보니 퉁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퉁소 소리가 좀 세요. 거칠고 북한은 거칠고 이런 거를 다 뺐었어요. 검은고 아쟁 슬프고 거칠고 그다음에 이런 악기들은 다 뺐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서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고려를 하면서 퉁소가 60년대까지 쓰여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60년대 넘어가서 악기 계량이 붙은 악기 계량을 하면서 이 악기가 점차적으로 좀 강렬하고 약간 뭔가 반항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악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점차 밀려지게 되면서 안 불리게 돼요. 요즘에 뭐 가끔씩 그 군부대에서 분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중국에서는 1997년 옌벤 조선족 자치주 정부가 미장향을 퉁소지향, 즉 퉁소의 고향으로 지정했고 중국 정부는 2008년 퉁소지향을 추인하면서 비물질 문화유산,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밑에 점점 젊은이들도 이 악기를 별로 안 배우려고 그러고 이 악기는 약간 그쪽에서 외면받고 북한에서도 외면받고 남한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러한 악기인데 이 악기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것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악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주류에서 주류 악기 쪽으로 올려놓는 이런 기반이 되는 이런 뭐가 없을까를 좀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민 씨는 지난 2006년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변 출신 최초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퉁소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이나 KBS 국악관현악단 같은 유수의 악단들과 함께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최민 씨는 앞으로도 퉁소라는 악기를 알리고 지켜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이런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람둥이 바람부네라는 이러한 그 콘서트를 하나를 하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또 다른 이런 퉁소와 대금과 어울려진 이런 관악 앙상블의 느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서 이번에 G키 퉁소도 좀 개발을 좀 더 베이스의 퉁소를 하나를 개발을 해서 저음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위에 악기들을 또 같이 활용을 해서 이런 대나무로 된 이런 우리 관악기가 어울리는 앙상블은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다른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이런 장르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으나 구름이 약간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하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고 먼 바다에서는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에서는 오후에 구름이 가끔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바레인과 수단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알하마디 바레인 공보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바레인에 주재하는 이란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안으로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 수니파 정부는 이란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를 준동해 정권을 불안케 한다는 이유로 걸프 국가 중에서도 이란에 대한 경계심이 크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사우디를 도와 예멘 내전에 참전한 수단도 4일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란과 외교관계 수준을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낮추고 자국 내 이란 외교관의 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드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해 97명을 집단 처형하고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4일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아드를 먼저 찾은 뒤 이란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스트라 특사의 양국 방문은 두 나라의 정면 충돌로 내전 6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이 난기류를 맞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각각 반군과 정부군을 지원해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맹주 사이의 대리전을 이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 테러 방지 활동을 위해 운영해온 에티오피아 내 무인기 항공기지를 폐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4일 VOA에 에티오피아 남부 아르바민치 내 기지에 더 이상 미군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메일을 통해 미국과 에티오피아 당국은 현 시점에 아브라민치 기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상호 결정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는 지난 2011년 문을 열었으며 그동안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반군 알샤바브를 겨냥한 무인기 공습 작전을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당시 무인기들이 헬파이어 미사일과 위성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해당 무인기들이 비무장 상태에서 정찰용으로만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라크 서부 하디사 외곽 지역에서 이라크 병력과 민병대를 공격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과 길거리 폭탄 매설 등을 포함한 이번 공격으로 30명의 병사가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 공습의 엄호 아래 이라크군과 수니파 민병대가 안바르지회 주도 라마디에서 ISIL을 격퇴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라마디 동쪽과 북쪽 지역에 남은 ISIL 병력은 주로 차량 폭탄 공격을 통해 이라크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장치가 장착돼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과 달리 더 급속하게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심한 부진 양상입니다. 4일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전달 48.6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8.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로 같은 해 7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밑돌았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헤르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헤르츠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